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겠다고 자리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근데 창문이 이렇게 제 사무실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창문 사이로 시원한 바람, 이제 가을이잖아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부 지체들이 그 디관 1층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즐겁게 놀면서 웃고 있는 웃음소리가 이렇게 막 창문 사이로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생각했습니다. 놀고 싶다. 나도 놀고 싶다. 막 놀고 싶다는 생각에 막 이렇게 마음이 갈피를 잡지를 못하고 계속 막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했습니다. 가을을 타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이책저책막 이렇게 뒤적이면서 이렇게 괜히 막 이렇게 할일 없는 사람처럼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집을 평소에 그렇게 읽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정말 심심해서 하나 이렇게 빼들어 갖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좀시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슬픔의 자전이라는 시입니다. 지구 속은 눈물로 가득 차 있다. 타워 팰리스 근처 빈민촌에 사는 아이들의 인터뷰. 반에서 유일하게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아이는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타워 팰리스 근처를 둘러싸고 있는 낮은 무허가 건물들, 초대받지 못한 자들의 식탁. 그녀는 사과를 매만지며 오래된 주방을 떠올린다. 그녀는 조심조심 사과를 깎는다. 자전의 기울기만큼 사과를 기울인다. 칼을 잡은 손에 힘을 준다. 속살을 파고드는 칼날. 아이는 텅빈 접시에 먹고 싶은 음식의 이름을 손가락에 물을 묻혀 하나씩 적는다. 사과를 한 바퀴 돌릴 때마다 끊어질 듯말듯 떨리는 사과 껍질. 그녀의 눈동자는 우물처럼 검고 맑고 깊다. 혀 끝에 눈물이 매달려 있다. 그녀의 속에서 얼마나 오래 굴렀기에 저렇게 둥글게 툭툭. 사과 속살은 누렇게 변해가고. 식탁의 모서리에 앉아 우리는 서로의 입속에 사과 조각을 넣어준다. 한입 베어 물자 입안에 짠맛이 돈다. 처음 자전을 시작한 행성처럼 우리는 먹먹했다. 막 이래저래 책들 뒤적거리다가 이 시를 읽고는 책을 덮고 더 이상 다른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아이가 가진 슬픔을 지구만한 슬픔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이가 직접 표현한 말이었을 거라고, 날것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구만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식을 앞에 앉혀놓고 앞에서 엄마가 사과를 깎아주는 겁니다. 사과를 깎아주는데 엄마의 우물 같은 검고 맑고 깊은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과 위로 눈물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과를 서로 먹여주는데 사과에서 짠맛이 돈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 딸이 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둘다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니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들을 듣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가 사는 지역 그리고 그 어떤 곳에 거주하는가, 그게 아파트냐, 뭐 주택이냐 이런 거, 몇 평에 거주하냐. 그리고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갔다 왔냐, 뭐 해외냐, 국내냐, 뭐 어디냐. 저희들 맨날 교회 갔다고 어린이집 가서 이야기한다는데,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노는 그룹이 달라지는 겁니다.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집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겠죠. 그렇게 서로 그룹을 나눠서 노는 일들이 정말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는 방식으로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배제당하고 차별당했다는 생각에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에 다들 젖어서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애들마저도 지구만한 슬픔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걸까요? 성경의 진단에 따르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의해 놓은 성경의 글은 딱 그 억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은 응당, 마땅히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와 동시에 함께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모르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세요? 이런 이미지 떠올리고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 분홍빛 하트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 두근거리는 가슴 혹은 그 이렇게 밥 먹다가 갑자기 딱 떠오른 그 얼굴 때문에 살며시 짓게 되는 미소 막 이런 거 사랑. 여러분 그 이딴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시면 그 사랑을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문 중에 제일 유명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죠?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오래 참고. 그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아세요? 13장 사랑에 대한 정의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납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대학부 지체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반문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사랑이 그렇지 않아요. 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 결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랑이 정말 오래 참아야 하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하고 그리고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뭘 전제할까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건 사랑이 오랜 고통이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오래 고통이 있어야 오래 참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은 오랜 고통이고 끝까지 계속 참아야 하는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실 아까 예배 4.3일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애들 피곤하다고 빨리 오늘 집에 가라고 제가 그래서 보냈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하는데 안 와도 괜찮다고 네. 집에 얼른 보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없어서 진짜 사랑을 해내지 못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신음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본문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초두에선 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원리를 정말 정말 깊이 담아놓은 본문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이 말씀 이후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충하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함입니다. 세례 하면 저희가 보통 생각이 나는 이미지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입니다. 세례하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근데 본래 이 세례의 어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치하다, 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혹은 무언가에 휘말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 함께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란 단어에 함께 따라 붙는 전치사는 이런 게 아닙니다. 뭐뭐 보통 세례를 주다라고 하잖아요. 세례를 누구누구 위에 주다, 누구누구에게 주다 이러면 뭐 온 혹은 뭐 투 이런 전치사가 붙어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원문을 보면 세례란 단어는 보통 세례 혼자서 동사로 쓰이거나 전치사가 붙을 때는 보통 이 뭐뭐 안으로 into, 원문에서는 에이스라는 단어가 늘 따라 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의미가 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하얀 천을 잉크가 담겨 있는 물에 넣어서 하얀 천이 잉크에 이렇게 물들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세례를 받을 때 저희가 사실은 떠올려야 하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과 누구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한 목회자가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 본문을 주회하고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이전, 예수님 시대,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기로 작정,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갔다. 그분 안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그분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며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죠? 연합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셔서 이제 거기서 13절 이어서 보시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초두에 앞에서 이렇게 1장 2절에 보면 이런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게 사실은 그 성경 아래 각 줄을 따라가보면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라기의 말씀 이전에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 보호할 것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결론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은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표적 존재들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구약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게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다가 출애굽 1세대는 그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을 사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늘 불순종하고 그분께 무례하고 무정하고 무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아니라 40년을 대체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여정,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드렸던 그 순종이 예수님 홀로 하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셔서 그분이 함께 저희와 함께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셔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간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고통하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형상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이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신 이후에는 이 세상에 뭐가 나타나야겠죠?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의 원리가 다스린 세상이 이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갈 말이 사실 아닙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십니다. 들짐승과 함께.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1세기 당시에 들짐승들,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들짐승을 이야기할 때, 들짐승을 상상할 때면 늘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형 경기장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굶주린 짐승들이 가득한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를 섬기지 않고 예수를 섬긴다는 이유로 배제당하고 소외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야 했고, 유대인 같은 민족 안에서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우리 유대교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고, 변질되었다고 그들은 또 고발을 당해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굶주린 들짐승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던져져서 그 사나운 들짐승과 맨손으로 싸우다가 찢겨져서 죽었어야 했던 운명이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십니다. 들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강자입니다. 강자. 포식자. 갑을 이야기합니다. 갑. 지금 예수님께서 강자와 포식자와 갑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딱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는 딱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한 이미지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내용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인데 6절은 자매님들 읽어주시고 7절 형제님들, 8절은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함께 읽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11장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저 좀 같이 읽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포식자가 피식자와 함께 있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갑과 을이 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고 포식자가 피식자를 착취하고 갑과 을이 늘 아웅다웅대면서 다투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신 이후에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3절, 14절, 그 다음 15절에 넘어가서 굉장히 감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대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회개하란 말은 돌이키란 말입니다. 돌이켜서 복음을 믿어라. 사랑의 원리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가 왕이 되셔서 사랑의 원리로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서 너희가 살게 됐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핍박당하고 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갑이 을에게 갑질하는 세상, 여러분 이게 1세기 당시에 상황만 아닙니다. 이게 너무 저희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신자본주의 사회가 표방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무한경쟁의 살기가 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된다고 시장을 단일화하자입니다. 시장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계속 미친 듯이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갖고 누군가는 더 적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사회가 점점점 더 유토피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제가 한 번씩 여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한 번씩 이 세상을 의자 뺏기 게임에 비유합니다. 그 의자 뺏기 게임 잘 아시죠? 이렇게 그 뭐 한 10명에서 의자 9개 두고 사회자가 이렇게 함께 부르는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도는 거죠. 뭐 어떤 노래죠? 그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부르면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돕니다. 그리고 딱 신호가 음악이 멈추거나 호루라기를 딱 부는 동시에 그 10명이 9개의 의자로 달려가서 먼저 차지하고 앉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의자 게임을 하는 것 같은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좀 자극적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에서 9개를 두고 의자 게임을 합니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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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같이 막 하는 겁니다. 막 돌다가 노래가 끝나지 않고 호루라기를 안 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놈이 막 앞에 의자로 갑니다. 근데 의자 한 3개쯤 딱 깔아놓고는 그 의자 3개 위에 딱 누워서 눕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규칙 안 지키고 가서 그렇게 의자에 가서 앉아?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빼기야. 그리고 거기 누워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누구도 그 친구를, 그 놈을 건들지 못합니다.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의자를 두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둥글게 둥글게 하다가 음악이 멈췄습니다. 호루라기가 딱 부러지자마자 가서 미친 듯이 앉으려고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힘이 제일 센 사람 한 명이 의자 두 개를 가져다가 깔고 앉습니다. 그 옆에 공부를 잘하는 놈 하나가 의자 두 개를 다시 끌어다가 앉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진짜 앞뒤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오던 친구 하나가 의자 하나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어중이 떠중이 눈치 보다가 어리벙벙하게 있다가 우연치 않게 의자 하나가 앞에 걸려서 한 놈이 앉습니다. 다섯 명이 앉았네요. 의자가 동났습니다. 네 명은 어떻게 돼요? 다섯 명은 승자고 네 명은 낙오자가 됐습니다. 실패자입니다. 의자 세 개를 깔고 누워있는 친구가 실패한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사람들한테. 야, 네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았어야지. 더 성실했어야지. 더 스펙을 쌓았어야지. 그랬으면 너도 앉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무한 경쟁을 시키는 이 의자 게임에서 기독교인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희도 늘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행복을 뺏어야만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제로섬 게임의 방식에 동의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땅에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살 수 있어야죠. 무시하고 살 수 없지만 내가 혹시나 의자 세 개를 깔고 앉을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자 하나에 앉고 나머지 두 개를 누군가가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능력을 가지고 의자를 차지하고 앉았다면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함께 의자에 앉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내가 의자에 앉아 의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앉아서 여기 이 사람 의자에 앉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아파하고 있다고, 울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거기서 경쟁에 휩싸이고 경쟁에 휘말려서 내가 앉기 위해 치달리며 살아가는 인생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질 이익을 때로는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를 그대로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 늘 그렇게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견디는 희생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사십시다. 그럼 막 해갖고 여러분 나가시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해보려고, 어떻게 좀 내어주려고,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하루 이틀 살다가 보면 다시 여러분의 귓속에 사탄이 속삭일 겁니다. 야, 너 그러다 너 망해. 너 그렇게 너를 내어주는 사랑하다가 나중에 너 혼자 빈털털이 될 거야. 너 그렇게 열심히 너만 사랑하다가 그만큼 사랑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얼마나 허무하겠어. 그러지 마. 세상은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사는 길이 맞는 길이라는 어떤 율법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저는 11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복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 말씀, 저희가 읽은 본문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예수님 안으로 누가 들어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안으로 휘말려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이 연합이 된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으신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천명을 들었던 겁니다. 얘야, 너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뭔가 어떤 예쁨 받을 만한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사랑받을 만하게 순종을 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늘 실패하고 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으신 예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 변합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사랑받고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 받아들여짐을 경험할 때 사람 변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가 익히 알고 있는 노래 가사를 이렇게 노래를 듣다가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캐롤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루돌프 사슴코입니다. 루돌프 사슴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은혜로운 노래입니다. 가사를 노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거의 뭐 산타만 하나님으로 바꾸면 진짜 거의 복음성가인데 루돌프 사슴 루돌프는 코가 남들과 다릅니다. 그렇죠? 반짝이는 코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놀려대며 웃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슴들이 놀려대며 웃었네. 그렇죠. 가엾은 저 루돌프 어떻게 되죠?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어 그래서 루돌프는 외톨이가 됩니다. 친구들로부터 배제를 당한 겁니다. 소외를 당한 겁니다. 거기서 배제시킨 친구들은 우월감을 느끼고 배제당한 루돌프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혜성처럼 어떤 한 분이 나타납니다. 안개 낀 성탄절날 그렇죠. 산타 산타만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진짜 복음성가예요. 산타 말하길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루돌프야 네 코가 밝으니 내 썰매를 좀 끌어달라고. 여러분 루돌프가 루돌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짐을 딱 경험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돌아버립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썰매를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겨울이 되면 루돌프가 썰매를 끌고 그렇게 세계를 싸돌아다니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청소년부를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했는데요. 막 그 외계인, 막 그 사람이 덜 된 것들, 그리고 막 미전도 종족, 막 이런 중딩들 있잖아요. 저는 이 중딩들이 변하는 거 봤어요. 중딩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너 사랑해야 돼, 너 손해봐야 돼, 너 있는 그대로 너를 내어줘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선생님이 3년 동안 죽어라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막 쏟아부어주면 애가 변해요. 애가 바뀝니다. 교역자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친구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애가 변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변해갑니다. 저는 사랑받아서 바뀐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복받는다 이거 하면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저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다.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가시면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늘 무례합니다. 하나님께 늘 무심합니다. 하나님께 무정한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실 때 저희는 안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실 때 저희가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너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원리로 통치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합니다. 나의 이웃, 나는 충분히 사랑받았으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지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싶을 겁니다. 나가서 그렇게 살다 보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에 넘어질 겁니다. 너 그렇게 살다 망해. 너만 그렇게 살다가 이 험한 세상 살 수 있겠어? 그럼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로요? 마가복음 1장 11절로. 너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 괜찮다. 나랑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사랑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신음합니다. 함께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여기 대학부 지체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정되고 매달 빠짐없이 월급이 나오고 내 노후가 보장된 그 보장된 길을 위해서 끝없이 경쟁해야 하는, 불안한 거 압니다. 초조한 거 압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길 따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런 길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일확천금을 얻어서 건물주 되는 게 우리의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받지 못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여전히 외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곁에 가 있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겁니다. 다르게 살라고, 거슬러 가며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좀 이뤄달라고.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어디 저기 멀리 가서 우리가 할 어떤 그런 일을 꿈꾸라는 거 아닙니다. 생면부지의 사람, 그 10년, 20년 뒤에 만날 사람에게 내가 그 일을 해야지라고 꿈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사랑받지 못해 아파하는 그 사람, 내 옆에 지금 지쳐있는 그 영혼들,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대학부 공동체 그 옆에 있는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선교지 가서 그 수많은 영혼들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하나 살리면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해서 우리가 나갈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많은 부모님들도 앉아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을 그렇게 좀 길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을 재울 때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때로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애들이 발 잡아달라고 놀릴 때도 있습니다. 발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사랑,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 받지만 말고 그 사랑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양육시켜 주옵소서.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첫째 아이 이름이 뜻이 그겁니다. 사랑 많이 받고 사랑 흘려보내는 아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때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입니다. 어찌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다 지치고 넘어지고 왜 나만 해야 되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여러분의 심장에 칼로 새기고 평생을 살아가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찬양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강화가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를 먹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
나의 행함이 아니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나를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나를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이하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로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즘 들으시며 날 미안하시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달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사랑이 다 깨져버린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 다 깨져버린 세상, 신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세상 가운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라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믿고 싶습니다. 믿어야겠습니다. 오늘 제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음성 듣고 그거 제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주 하나님.